하나님께서는 인간경작의 섭리를 이루어 가실 때 그 시대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중심의 사람들을 선택하셨습니다. 특별한 인물의 경우 잉태 과정부터 주밀하게 역사하셔서 훗날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도록 하셨지요. 사무엘 선지자가 거래했습니다. 사무엘은 에브라임 땅에 살고 있던 레이지파 중 그아 자손인 엘가나와 한나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 한나는 소원기도로 얻은 아들 사무엘을 저들 떼자마자 실로로 데려가 대제사장 엘리에게 맡겨 성막에서 자라게 했지요. 한나는 자신의 절박한 문제를 응답받기 위해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의뢰하기로 결심을 하였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1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않냐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였지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할 분야는 한나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난 다음 소원을 이행한 행함을 보면 어떤 중심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젖되기까지 기다렸다가 망설임이 없이 여호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사무엘상 1장 28절에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장 21절에 여호와께서 한나를 권고하사 그로 잉태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말씀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사무엘의 평생을 인도하셨고 또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귀하게 쓰임받도록 역사를 하셨죠. 또 사무엘 외에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낳게 하셨습니다. 이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간절히 기도하여 응답받은 결과입니다. 다음으로 세례 요한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7절의 기록대로 사가라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었는데 그와 아내는 나이가 많아 늙도록 자녀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제사장 임무를 맡는 관례를 따라 사가라는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는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가 분향하는 동안에 사람들은 밖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바로 그때 주의 사자가 사가랴에게 나타나 향단 오른쪽에 섰습니다. 향단은 하나님 앞에 향을 사르기 위해 마련된 단으로 단에서 향을 사를 때 하나님께서 그 향을 열납하였지요. 그곳에서는 천사가 사가랴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에서 14절에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에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따 사가랴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었고 아내도 나이 많으니이다 하지요. 그때 천사가 이런 답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섰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입었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벙어리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 말을 내가 믿지 아니함이여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리라 하더라 합니다. 천사장 가브리엘 말대로 엘리사벳은 아들을 낳았고 그가 바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한 선지자 세례 요한입니다. 사가랴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아이에게 다음과 같이 예언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76절에서 77절에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예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하였습니다. 이 기록과 같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의 길을 예비하며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는 영광스러운 일에 쓰임받게 됩니다. 그렇다여 세례 요한이 이 땅에서 풍족하며 여유롭게 산 것이 아니었지요. 광야와 빈들에서 주로 살았으며 그의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다고 한대로 굴변된 삶을 살다가 모든 사명을 마친 후 헤롯 왕에 의해 순교를 하였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6천년 인간경작의 섭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주관하신 가운데 합당한 사람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이루시는 것을 알 수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인간 경작의 원대한 계획을 친히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는 인간의 죄악이 한계에 이르렀을 때는 물로 심판을 하셨지요.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봉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셨죠. 그리고 노아가 600세대 때 40주야를 땅에 비가 쏟아지고 땅에서는 기품의 샘이 터졌다고 했지요. 노아는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아 방주를 지으면서 많은 사람에게 전했습니다. 앞으로 큰 홍수가 나고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했지요. 하지만 사람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옛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하셨고 히브리서 11장 7절에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좇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당대의 의인이었던 노아와 노아의 후손을 통해서 인간 경작의 섭리를 다시금 이루어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른 후 인간 경작 섭리 가운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아브라함을 부르셨지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을 주셨다 할지라도 곧바로 복이 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여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아내를 빼앗기는 일을 겪기도 하였지요. 한 번은 애굽 바로 왕에게 아내 사라를 빼앗기는 일을 겪었습니다. 이때는 아브라함이 육신의 생각을 동원했던 결과입니다. 아브라함은 혹시 애굽 사람이 아내 사라의 아름다움을 보고 너무 사라가 아름다웠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라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녀를 빼앗고자 자기를 죽일지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위기를 모면하려고 아내에게 누이라 말하게 한 것입니다. 물론 사라는 실제로 그의 이복 누이였으니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는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지 못하고 육신의 생각을 동원했다는 것이 문제이지요. 그런데 이때에도 아브라함의 그릇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시고 바로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취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바로는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돌려보냈을 뿐 아니라 아브라함을 후대하여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약대를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게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마음 중심을 아신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창세기 17장 4절에서 5절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의 99세에 열국의 아비라는 뜻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개명해 주시고 하란에서 부르실 때에 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고 한 말씀을 신실히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신 이삭이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에 태어났지요.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는데 리브가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는데 쌍둥이였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5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 지라. 리브가 태 속에서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 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 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말씀하신 대로 두 아들은 태중에서부터 서로 싸웠지요. 하나님께서는 리브가의 태중에 있던 에서와 야곱의 중심을 아시고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야곱의 간교한 지혜에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넘기고 말았습니다. 그 배경을 보면 하루는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 허기져 있을 때에 이 야곱이 이제 맛있게 팥죽을 끓여놓은 걸 보았죠. 그러면서 이제 에서가 배고파하니까 그에게 팥죽 한 그릇을 주면서 장자의 명분을 달라고 합니다. 이때 에서는 이 당장의 배고픔을 못 참고 경솔이 그래 내가 배고파서 이게 어찌 될지 모르겠으니까 그러지 뭐 이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배고픔을 못 참고 경솔이 장자의 명분을 팔겠다고 맹세합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이 사람의 말이 얼마나 중요하고 행동 하나에도 마음과 중심을 실어 행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다스려야 할 몸의 행실에서 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이 말로 이렇게 나오는데 아, 나 실수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없다고 하면 실수로라도 욕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없는 소리가 나올 수는 없어요. 예전에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께서 많은 목회자들이 그냥 단에서 쉽게 이렇게 쓰는 그런 비속어 그런 표현들도 항상 원로 목사님께서는 양해를 구하시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내 이놈 뭐 세상에서는 내 이놈 한다고 해서 큰 욕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 마음에 조금 더 어떤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또 상대방에게 이렇게 하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전혀 없으시죠. 그러나 성경을 설명하고 또 설교를 함에 있어서 성도님들이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실 때라도 그냥 말씀이 안 나오시고 또 성도들에게 양해를 구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더 사랑하셔서 굳건한 중심으로 만드시고 은혜를 더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몸과 마음과 행실을 거룩하게 하고 이 말 한마디에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며 믿음의 고백과 행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지예정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지예정, 곧 미리 하시기 때문에 정해 놓으셨다는 뜻이지요. 자, 설명을 드리자면 하나님께서는 인간 경작이 모델이 되는 선민 이스라엘 민족이 필요할 것도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구세주가 나시며 구세주를 통해 복음이 전 세계 민족과 나라들로 전파되어야 할 것도 미리 아시고 섭리에 놓으셨습니다. 또한 장차 인류 역사 가운데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나오며 그들이 서로 어떤 관계 속에서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될지도 섭리에 놓으셨지요. 예정론과 예지예정론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자유의지의 유무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예정론을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구원 역시 정해진 것이라 주장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한번 구원받았다면 그리고 정해졌다면 그것이 끝까지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지예정론을 따르는 사람들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 결과가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어떻게 선택하고 어떤 결과로 나올지 모두 아시지만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정해놓으셨다는 뜻은 아닙니다. 결과는 사람의 자유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결과까지도 아시고 모든 것을 계획하며 이루신다는 뜻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고로가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라는 말씀처럼 누구든지 자유의지 가운데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한 자격만 갖추면 귀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쓰임을 미리 정해 놓으셨다면 사람 편에서 노력하고 열심을 내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지요. 물론 사람이 어떤 그릇을 가지고 태어나는지는 또 사람의 자유의지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천성적으로 중심이 좋은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을 수가 있죠. 그러나 살아가면서 어떻게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귀에 쓰는 그릇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로마서 9장 21절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에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권위 없느냐? 라고 말씀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을 하나님의 섭리에 맞게 선택하여 쓰실 권한을 갖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하여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독재자처럼 각 사람의 그릇을 임의대로 정하여 만드셨다는 의미가 아니지요. 하나님께서는 예지하시는 분이시기에 언제 어디서 어떤 인물이 어떤 그릇됨을 가지고 태어날 것도 아시기에 그에 맞추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정하여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심으로 경작의 섭리 가운데 어느 시점에 이르면 어떤 중심과 마음을 가진 사람이 태어날 것도 아시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기 합당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특정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특정함을 입은 사람은 잉태되고 태어나는 과정은 물론 삶의 매 순간을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셔서 또 연단하여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게 하십니다. 이처럼 예지예정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고통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모세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의 민족으로 하여금 출애굽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한 기간은 약 400년이지요.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 기간이 36년 동안 있었습니다. 이 기간에는 국민의 자유가 억압되고 자원이 수탈되며 노동력 착취와 인권이 무시되는 참으로 암울한 시대였지요. 그 시대를 겪은 분들은 많은 고통 속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나 또 TV를 보면은 그 일본 식민지 시대를 거쳤던 그런 분들이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너무나 참 힘든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또 한국 사람이 당연히 한글을 쓰든 한문을 쓰든 해야 되는데 그것도 쓰게 되면은 이렇게 문초를 당해야 되고 그렇게 했고 이름도 일본식 이름으로 바꿔야 했고요.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요. 그렇다고 하여 바로 피지배국 백성의 입장에서 왜 이렇게 합니까? 항구할 수도 없었지요. 항구할 경우 많은 제재와 그로 인한 압박이 따르며 자칫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도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잃었죠. 그런 시기에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애굽의 바로 왕에게 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요. 나의 백성을 내보내라. 이스라엘 백성은 나의 택한 선민이다. 나의 백성을 내보내라. 그렇게 할 때에 바로 왕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황당했을 것입니다. 수십 년도 아니고 무려 400년이나 지났고 또 그들이 노예 생활을 하며 애굽에 주는 유익이 굉장히 많았지요. 그러니 모세를 통해 나타난 많은 이적을 보고서도 쉽게 출애굽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가함으로 일거리가 적음으로 너희들이 헛된 생각을 하는도다 헛된 꿈을 갖는도다. 이렇게 하면서 백성들의 노동의 강도는 더 높아지고 착취는 점점 심해져 갔지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행하는 모세에게 원망을 합니다. 자신들을 바로에게 밉보이게 하여서 더 심한 노동을 하며 고통을 받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오해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무지한 백성들의 외침인 것입니다. 모세가 스스로 바로왕에게 간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거룩한 사명을 주십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바로와 애굽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순히 내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도 이미 하나님은 아시고 계셨지요. 예지예정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출애굽기 3장 19절에서 20절에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의 가게를 허락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바로에게 간 모세가 여호와의 하나님 뜻을 전합니다. 그런데 바로 왕은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유익을 쫓아 행하지요. 그 결과 애굽에 열재앙이 임했고 마침내는 장자의 재앙을 받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도록 놓아줍니다. 그런데 놓아주고서 그 바로와 신하들이 강박한 마음이 다시금 발동합니다. 와, 이렇게 많은 건축 사업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이제 벽돌은 누가 굽고 그 집은 누가 짓고 뭐 다리 건설이든 뭐든 필요한 것들은 누가 하나?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다시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갑니다. 어찌 같이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주었는고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추격을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9절에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문 맞은편 비하 히롯곁 해변 그 장막 침대 미치니라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 미쳤지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원망을 늘어놓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같이 하느뇨 하며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모세는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여지요. 하나님께서는 구름을 이동시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구름이 진 뒤로 이제 앞에서 인도했던 구름이 진 뒤로 가니 애굽의 바로의 군사들이 있는 곳은 흑암이 있고 이편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은 밤이 깊은데 광명하도록 이렇게 하셔서 백성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22절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한대로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기사가 펼쳐졌지요. 바다 한가운데로 좌우에 물벽이 생긴 것입니다. 예, 마치 현시대는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현시대의 대형 수족관에 가면 좌우에 유리가 있으면 뭐 상어도 가오리도 큰 가오리도 뭐 각종 물고기들도 때로는 어디 가면 펭귄도 있더라고요. 수족관에 가면 머리 위로 좌우로 물이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이 물벽이 마치 유리로 된 것처럼 그대로 유지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으로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성경을 이해를 잘 못한 분들 보면 이제 이런 성화나 이런 그림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때 모세의 막 옷자락이 막 휘날리고 백성들의 옷도 휘날리고 막 머리도 휘날린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아니 그렇게 물벽이 그대로 유지될 정도로 바람이 불었다면 그 바람에 사람들이 날아가지 않겠습니까? 다 날아가죠. 짐승도 날아가고 더군다나 아이들은 날아가죠. 그런데 아무리 뭐 허리케인 태풍이 왔다 할지라도 물이 벽처럼 쌓여있는 거 보셨습니까? 그럴 일은 없죠. 바로 그거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모세로 하여금 영의 공간을 형성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의 공간을 걸어가게 하셨던 것이죠. 근데 그것을 알지 못하던 그 광경을 보고 있던 애굽 바로 왕과 군대도 그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바로 이때 모세가 갈라진 바다 위로 다시 손을 펴자 순식간에 물이 합쳐져서 애굽 군대는 병거와 함께 홍해 속에 모두 수장되고 말았지요. 현대는 과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 홍해에서 그 출애굽 때의 애굽 군대가 수장되었던 그 뭐 병거, 바퀴던 여러 유물들이 발굴되고 있는 것을 이제 뭐 각종 기사를 통해서나 자료를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출애굽의 지도자로 참 많은 일을 겪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에서 해방해 주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는 모세에게 감사하기는커녕 모세를 비방하고 거역한 일들도 있었지요. 그 중에는 고라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고라는 레위지파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이며 모세의 사촌으로 모세를 비방하며 거역했다가 자기에게 동조한 무리와 함께 멸망당하지요. 고라는 레위지파로서 성전을 섬기는 신분과 직위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레위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들에게만 제사장 직분이 세습되는 데에 불만을 품었습니다. 결국 르우벤 자손인 다단, 아비란, 온과 무리를 짓고 족장 250명을 동원하여 모세와 아론에게 반영을 일으켰지요. 이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 고라, 다단, 아비람, 온은 땅에 갈라져 그 가족과 함께 산채로 음부에 떨어졌고 또 이들의 동조한 250명은 하나님의 불에 태워져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는 모세라는 한 사람을 대적한 것이 아니라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권위를 주신 하나님께 반역한 것과 같기 때문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여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구원받지 못하는 죄에 해당합니다. 그러니 항상 진리로 깨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마음과 행실로 인도받아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를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앞에 되어질 일들을 알려주시고 정확히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창세기 15장을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꿈을 통해 앞일을 알려주십니다. 장차 그의 후손이 애굽에서 400년을 살고 4대 만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을 이미 말씀하신 것이지요. 이 말씀 어두울 때에 횃불이 아브라함이 드린 번제물 사이를 지났다 하여 이를 일명 횃불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횃불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그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실 가나안 땅의 경계를 알려주셨지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땅의 범위와 경계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신 뒤 그 땅의 원주민인 열 족속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정복 과정이 필요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믿고 나아갈 때 능히 땅을 정복하고 소유할 수 있다는 의미이지요. 이 약속의 땅은 족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필두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는 애굽 땅에서 유브라테까지 전부를 차지하지는 사실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땅을 정복을 하였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통일왕국이 형성되도록 역사하셨지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죽은 후 다윗은 유다지파에 의해 왕으로 추대되었습니다. 그리고 7년 후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았던 북쪽 지파까지 흡수함으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통일왕국의 기반이 안정되자 주변 국가들을 정복해 나갔습니다. 그래야 이스라엘 영토는 시리아와 유브라데 강 유역까지 확장되었고 막대한 전리품과 조공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강대국으로 부상을 하였습니다. 수차례 정복전쟁을 통해 다윗이 정복한 땅의 면적은 가나안 땅 정복기에 비해 약 3배나 넓어졌지요. 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성취였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통일왕국을 물려받은 후 막강한 국력을 바탕으로 전쟁을 치르지 않고도 광활한 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이것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성취이며 다윗에게서 솔로몬으로 이어진 언약의 결과였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헷불 언약을 통해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하신 언약이 솔로몬이 다스리던 때 주전 970년에서 930년에 비로소 완전히 성취된 것입니다. 이때는 아브라함이 헷불 언약을 받은 후 무려 1100여 년이 지난 시점이었지요.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아브라함과의 언약 또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성취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약속하신 말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임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받은 복이라 할지라도 잘 유지하고 발전을 시키는 것은 후손들의 몫입니다. 세월이 지나 솔로몬이 죽고 난 후 그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게 됩니다. 바로 여로보암이 열지파를 이끌고 르호보암 왕을 배반하였지요. 백성들이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에 가서 제사하면 그 마음이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갈 것을 대비하여 참으로 여로보암은 악한 의도로 베델과 단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더 나아가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호와의 정하신 날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정한 날로 베델에 쌓은 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고 하였습니다. 그리하고도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의 죄가 되어 그 집이 체면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 르호보암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열조에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르호보암의 삶이 우리의 삶의 거울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선조에게 많은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보장하심이 있었어도 현재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할 일을 하며 선조의 그 믿음을 어떻게 지키고 행하고 있는가입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새 예루살렘, 우리 원로 목사님께 주셨던 그 비전들, 현재는 당회장님께서 이루어가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얼마나 믿고 신실한 믿음으로 행하느냐에 따라서 그 약속을 내가 이행해 드릴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남유다 왕조에서는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 가끔 나와 택한 선민으로서의 명력이 이어지도록 하셨지요. 그런데 이 남유다마저도 바벨론에 의해 함락되고 맙니다. 남유다는 BC 587년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였지만 유다 사람들은 이방인과 섞이지 않고 순수한 혈통을 유지했지요. 에스라 10장에 보면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유대인들 중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자녀까지 낳은 사람이 많았는데 이들을 조사하여 이방 여인들을 내쫓을 정도로 혈통을 보존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런 단순히 혈통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게 되면 솔로몬이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 땅에서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 숭배를 허용하게 되고 더 나아가 이방 여인들에게 미혹되어 그들의 우상을 함께 숭배함으로 온 나라가 죄악으로 물들어 버림으로 재앙을 초래하기 때문이었지요. 사실 이 남유다의 멸망도 하나님의 선민 유다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배신을 하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일도 그냥 갑자기 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특히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끊임없이 경고하셨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죄를 버리며 의 가운데로 돌아오기를 외치게 하셨지요. 예레미야 25장 5절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기 악한 길과 너희 악행에서 돌이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열조에게 옛적에 주어 영원히 있게 한 땅에 거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기에 바벨론에 항복을 하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했는데도 듣지 않고 무시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백성, 유다 민족에게 말을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옥에 가두고 죽이려까지 하셨습니다. 이렇게 왕과 유다인들은 듣지 않았고 자신들이 좋은 대로 죄악된 길을 선택해 나가는 모습이었지요. 그런 상황에서도 눈물로 왕과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는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외칩니다. 그런데도 왕과 백성들이 돌이키지를 않으니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유다에 도래하지요.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의 수모를 당하며 사로잡혀가고 자신이 보는 앞에서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라도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인성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바로 왕처럼 시드기야 왕과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니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은 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도 유대 왕족 혈신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으나 총리의 지위까지 오른 인물이 있죠. 바로 다니엘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민족이 사로잡혀 갈지라도 의인의 빛은 꺼지지 아니한다 하신 말씀처럼 그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의 우수성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다니엘은 BC 605년경 바벨론 1차 침공 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의 유화 정책으로 3년의 훈련 기간을 거쳐서 느부갓네살 왕의 시종이 됐지요.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의 꿈, 곧 두라평지의 신상에 대해 해몽하여 바벨론 전역을 다스리는 높은 관직에 올랐습니다. 벨사살 왕 때에는 연회장 벽에 나타난 손가락이 쓴 글씨를 해석하여 나라의 세 번째 치대자가 됐지요. 메대의 다리오 왕 때에도 총리가 됐습니다. 이를 시기하는 관리들의 모함으로 사자굴에 던져졌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났지요.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변함없는 마음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선했습니다. 또 지혜로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라면 철저히 싫어하는 마음과 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생명을 잃을지라도 타협치 않는 마음의 소유자였지요. 또 자신을 모함하여 죽이려는 상대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으려 했던 모습과 민망한 입장에 있는 상대의 마음을 헤아려 그 마음을 위로한 행함을 보면 다니엘이 얼마나 곧고 선한 중심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또 역사의 전환점에서 인간 경력의 섭리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 우리를 섭리를 이루고 계시지요. 우리 만민은 6천년 인간경작의 마무리 시점에서 아주 중요하고도 귀한 사역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모세를 예비해 놓으셨다가 보내신 것처럼 원로 목사님을 때가 이름에 부르셨고 만민을 개척하게 하셨지요. 그리고 개척 후 약 40년을 사역하게 하시고 때가 이름에 하늘나라로 부르신 다음 당회장님을 세우셔서 만민에게 주신 비전들과 하나님의 섭리들을 아름답게 이루고 계십니다. 이는 이를 행하시고 성취하신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과 섭리 속에 이루어진 일들인 것입니다. 그 섭리는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말씀하신 대로 변함없이 이루시죠. 우리는 이 중차대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더욱 깨어 기도하며 믿음의 행군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시요. 더 많은 일을 온전히 이루시는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우리 만민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는 어떠한지요? 죄악으로 가득 물든 세상 가운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려는 사랑과 온 인류를 향한 계획과 섭리를 이루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영원 구원의 사명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크고 외형적으로 화려하고 고급스럽다 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지요. 물론 외형적으로도 크고 아름다우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무엇보다도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닮은 참 자녀들이 아름다운 사랑의 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마음의 성전을 거룩히 이루며 눈에 보이는 성전 또한도 아름답게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했습니다. 이 말씀처럼 이를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은 소중한 사명자가 되기 위해서 첫째로 마음을 성결케 해야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꾼이 되고 종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자녀, 즉 마음을 성결케 해야 하는 것이지요. 아담의 범죄 이후 인류는 죄에게 순종하는 죄의 종, 즉 원수마귀 사단의 종이 되었습니다. 인류의 시조 아담은 원래는 죄악이 없는 깨끗한 마음이었지만 인류가 원수마귀 사단의 역사를 받아들이는 만큼 마음이 점점 죄악으로 더럽혀졌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자녀가 되려면 마음에서 죄악을 뽑아버리고 깨끗한 마음을 이루며 하나님을 닮은 영의 소통들을 심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하지 말고 버리라는 것은 버리며 하라고 하신 것은 하고 지키라는 것은 지키면 되지요. 그러면 점점 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며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신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먼저는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주님과 하나가 되어야 하며 또한 진리를 증거하시고 만민을 이끌어 가시는 당회장님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과 하나 된다는 것은 마음을 성결을 이루며 하나님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는 것을 의미하지요. 그리고 일꾼들과 성도들 모두 서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당회장님과 하나 된다는 것은 믿음으로 순종하며 성령의 역사 속에 열매를 내는 것을 의미하지요. 다음으로 일꾼들과 성도 간의 사랑과 섬김, 겸비함으로 서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일을 할 때 성결이 중요한 줄을 잘 알지만 서로 하나 되는 것에 대해서는 더 그 중요성을 크게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이룸에 있어 몸된 지체들이 하나 되는 것은 너무나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셋째로 믿음과 사랑의 기도를 쌓아야 합니다. 성전 건축 사명과 세계선교 비전은 이미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약속하신 축복이며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런데 이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만큼 많은 기도가 쌓여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루리라 하였어도 구하여라 하리라 말씀하신 대로 끝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간구를 올려야 합니다. 이 세단에 나타난 무수한 권능의 역사들을 본 여러분은 이미 주셨다는 말씀도 믿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공격해야 할 때 사람으로서는 참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명령이 떨어졌지요. 성하는 조건이 만만의 준비를 갖추고 있는데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날마다 그 성 주위를 6일 동안 돌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하여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일째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돌고 난 후 외치는 순간 초롱성 같은 여리고성이 와르르 하고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순간까지 믿음 없는 말, 의심의 말, 합당치 않은 빚질 말을 내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선한 믿음의 고백과 부르짖는 기도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에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은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신 대로 이 모든 기도의 향이 우리의 영혼이 잘되며 범사에 잘되는 축복으로 또 천국의 상급으로 쌓여 풍성한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